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만약 남조선 괴뢰 패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사태 악화를 추구한다면 괴뢰 당국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In-depth U.S.-China discussions on how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네, 한국의 개성공단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그 후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 또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의 미국 방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발표 등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뉴스와 관련된 육상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한반도의 긴장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이 주말 들어서 고조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국 정부가 남북 당국 간 공단 실무회의를 제의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한국은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이 북한에 제의한 대화라는 것이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까?
프로그램 시작하기에 앞서서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의 그 발언을 들었는데요.
네, 육성 들어봤죠.
예,
네.
그게 보면 북한이 최소한 인도적 조치마저도 들어주지 않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한국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인 식자재나 물자를 전달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근데 이제 북한이 그것마저도 거부를 했죠.
네.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생활하는데 어려운 부분 또 지금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어 있는 이런 문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자. 대화로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네. 한국이 제의를 하면서 날짜를 상당히 촉박하게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이 과연 북쪽에서 이걸 수용하겠느냐 하는 의문들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북한 측은 역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북한 측이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였나요?
예. 이 북한 측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죠.
네.
크게 보면은 대화 제의 거부의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 지적하고 있었고요. 한국의 민간단체, 탈북자단체들이 김포에서 약 2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지난주에.
네. 네.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 민간단체의 활동은 정부 당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단 살포가 당국의 비호와 조장 아래 실행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였죠.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독수리 훈련 문제시했습니다. 이 연합 독수리 훈련이 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는 가뜩이나 험악한 정세를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화 제의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이 북한 측의 그동안의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면요. 이것들이 그동안 잘 조직되고 계획된 일련의 단계를 북한 측이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북한이 최근에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이 지난 3월 27일이었습니다. 이유는 한국과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이었고요. 이 3월 27일에는 남북한 개성공단 입출경에 채널로 사용되는 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3일에는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그래서 남측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귀환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이어서 9일에는 실제로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 기업 대표단들이 이 인도주의적 문제, 식량과 원자재, 그리고 의료물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지만, 북한은 4월 17일 날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보했고요.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결국 26일이었죠. 거부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네. 앞서 그 북한 방송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그 북측이 자기들이 먼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북측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북한이 밝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추측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남한이나 북한이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확실히 밝힌 적은 양측 모두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중대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남아 있는 그 한국 측 근로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그 정도 수순의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한국 측의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것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그 공단의 폐쇄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미 그 한국의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죠.
네.
했고 뒤에 이제 저희가 조금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 측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개성 지역에 지금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의 수순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가 상당히
네.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결국은 그 잔류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측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결정이 됐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공급까지 가게 되면 이 전력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가동 자체를 상당 기간 동안 못하게 된다는 첫째 그런 의미가
그렇겠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에 있는 그 개성의 그 북한 주민들이 사실 그 전력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끊게 되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 일본 주민까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한국 정부가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이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6.1제 장관이 성명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6.1제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내용 또 이를 통해서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 점 이것을 지적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지키려고 했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또 당국 간 대화 제의까지 거부했다.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로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불가피한 이런 잔류 인원 철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관련돼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이 있죠.
맞습니다. 그 북한에서 남한의 그 대화 제의를 거부한 이후에
네.
긴급 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남한 정부의 그 태도를 대변할 수 있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그건 뭔가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윤 기자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잘 했는데
네.
사실 남북관계 전반을 놓고 볼 때는 지금까지 한 수주 동안 북한이 점진적으로 그 위협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마저 이제 너무 그 북한의 강경적인 자세에 너무 그 유약한 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그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참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제 입주 기업들인데요. 입주 기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현재 123개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 한국 정부의 잔류 인원 철수 결정 직후에 이분들도 대책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상당한 충격이었다는 거고요. 또 참담한 심경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투자에 대해서 남북한이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해결하는 것을 바랬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한 예로 재난특별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그 손해를 그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정부 한국 정부의 결정대로 거의 대부분 다 철수를 결정하고 또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일부 기업인들의 경우에 거기에 남은 재산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그렇게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잔류 직원들의 장례 문제가 과연 괜찮을까요? 북측에서는 안전하게 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언급도 했는데.
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귀환 과정에서 신변 안전 문제는 북한이 일단 보장을 하겠다고 그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국방위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미 그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그 공단 자체가 그 폐쇄가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한국 측 그 기업과 그리고 그 해당 근로자들이 상당한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제공이라든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남북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한 정부에는 그 상당한 자금이 축적돼 있는데요. 그 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 업체들한테 123개 업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은 이미 밝혔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세금 예를 들면 감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을 네. 잃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재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원하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예,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철저히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탓이 있다. 26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군과 미군의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이유로 들고 있고 또 대북전단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을 모독하거나 또는 체제를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압살하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로서는 그 개성공단 잔류 인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으면 그걸 따르고 또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한국은 식량이 넉넉하고 또 의료보장도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기네들에게는 북한 측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런 듯한 발언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그 인권 문제로 그 국제적으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어렵게 하면 또 국제적으로 또 시각이 또 좋지 않은 점도 있겠죠. 그런 점도 매우 조심을 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네. 지금 그 윤 기자가 설명한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국과 한국의 공동 군사 훈련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북한이 그 때마다 또 그 훈련이 있을 때마다 거의 연례 행사처럼 그 제기해 왔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왜 이 문제를 10년 동안 계속된 개성공단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냐?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하나 추가한 문제가 있죠. 그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가 그 긴장이 고조화되면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개성공단만큼은 북한이 그 폐쇄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북한 지도부가 바라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았고요. 아까 윤 기자가 설명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북한은 직접적인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 정부가 거절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구도 참 그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질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라든지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개성공단 문제가 이 공단 자체로 독립된 그런 쟁점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는 개성공단이 먼저 풀리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 언사들이 좀 수그러들고 남북 간의 분위기가 또 좀 개선되고 이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풀리면서 개성공단 문제도 다시 논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고 최근에 긴장 상태가 좀 완화돼야 전체 한반도 문제의 맥락에서 개성공단도 정상화를 논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 5월 7일로 예정돼 있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네.
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 내놓을지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그 중국이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가 고조된 그 상황을 해소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 막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 이 여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개성공단 문제도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개성공단 문제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인데 지난 한 주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외교 행보가 참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통해서 이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누구의 초청 형식을 받아서 방문을 했나요?
예. 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중국 외교부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우다웨이 대표가 지난 2010년에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에 3년여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은 것인데요.
네.
이 방문은 기본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4월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던 중에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합의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워싱턴 방문은 그 미국 측 카운터파트 상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었고요. 이 3박 4일 동안의 방문 기간 중에 백악관과 국무부의 관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네. 예, 역시 목적은 그 양자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그것이겠죠.
그 양자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자회담, 육자회담을 말하는 거죠.
네네.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그런 그 외교 그룹 달성하기 위한 그 외교력이 지금 현재 지금 막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했나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부의 발표였고요. 또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우다회 방문 기간 중에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자 그러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는가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짐작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양측에서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우다웨이의 방미가 특별히 그 관심을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제 당장 지적해야 될 게 시점이죠. 시점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네.
지난 2월 그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3월 초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내놨고요. 상당히 그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죠. 거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캐리 장관의 그 미국 캐리 장관의 그 한국과 중국, 일본 그 순방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있었고 대화 제의와 맞물려서 북한의 그 위협 수위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진정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뒤에 나온 지금 움직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움직임이 대화 재개라는 그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가 미국을 왔는가 하면 이제 또 미국의 마틴 템시 합참의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합참의장의 방중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마틴 댐시 합참의장의 방중도 북한 문제가 물론 다뤄졌습니다.
네.
중국 방문 중에. 댐시 합참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또 국방부장 그리고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댐시 합참의장의 중국 방문 이 합참의장 취임 후에 처음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네.
핵심적인 관심사는 역시 이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의 요소가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었습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미국이 좀 더 많이 개입하는 상황을 특히 군사적 분야에서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댐시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자 이런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댐시 의장은 중국 측과 양군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또 만일의 경우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양측이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을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마틴 댐시 의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죠.
네.
기자들에게 떠나면서 이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그 시간이 지난 그 방문입니다만은 윤병세 장관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병세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24일이죠. 지난 24일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결국 원칙적인 입장을 그 어떻게 보면 두 나라 외교수장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중국이 그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 전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좀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왕이 부장은 그 육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그 분주한 외교 행보 속에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이나 다소 이 해빙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 풀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까?
예, 앞서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로 일단은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지점이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첫 정상회담이 네. 워싱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5월 7일 날 끝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북한이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다음 단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까 북한으로서도 뭔가 입장 발표할 것이 있겠고요.
네.
지금 그 윤 기자가 예측 가능한 그 대화 재개 시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앞에 그 우리가 왕이 부장도 설명했고 그다음에 우다웨이 그 대표도 그 워싱턴 방문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대화가 재개되려면 사실은 주변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은 현재 지금 입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 확인이 있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뜻이 없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 아니죠.
네.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명확하게 내세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비핵화 협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네.
대신 군축회담에 관심이 있다. 군축회담과 비핵화회담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군축회담은 핵을 포기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네.
없고 그냥 핵을 보유한 채로 핵 능력을 줄인다든가 핵무기 수를 줄인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입장, 현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그 우다웨이의 그 이번 워싱턴 방문이나 앞으로 펼쳐질 그 외교 노력을 통해서 이게 좀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이게 이제 그 대화 재개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한반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미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뉴스 포커스 미국에서는 연일 그리고 매시간마다 뉴스 매체들이 이 보스턴 테러 사건에 관한 그 후속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 사건 발생이 지난 15일 월요일인 지난 15일이었죠. 그리고 19일 닷새 후인 19일 두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은 그 다음 날 체포됐죠. 20일.
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역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배후 부분에 맞춰져 있고요. FBI와 그 주정부 수사당국 그리고 보스턴 현지 수사당국 이렇게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서 현재 그 이 두 용의자가 그 살고 있었던 체첸
네.
지역의 그 수사관까지 파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범인이죠. 생포된 범인 용의자 조하르 차르네예프에 대해서는 병실에서 계속해서 그 신문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범행 동기와 그리고 그 추가적인 배후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연방 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됐는데 이제 윤 기자 말대로
네.
이송이 됐지만 그게 일반 그 구치소가 아니고요. 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인들이 다소 안도의 한심을 내세우는 것이 뉴욕에서도 테러를 저지르려고 했었다. 만약에 거기에서 테러를 저질렀으면 참 막을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잠깐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그 동생이죠. 조하르 차르나이프의 조사 과정에서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대해서도 그 테러 기도를 계획을 했었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차를 그 일반 다른 사람의 차를 뺏어서 이제 도주 행각을 벌이는 그 와중에 그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차가 아마 그 개수가 다 됐다 그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 테러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는 과연 이제 미국의 이 안보 태세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의회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예. 의회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이미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이 두 용의자 중에 특히 형 타메를란 차르네이에프에 대해서 위험 인물로 뭔가 그 통보를 받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FBI가 먼저 2011년 3월에 통보를 받았고요. 이어서 2011년 9월에는 CIA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좀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요주의해야 될 인물이다. 이런 통보를 받았지만 당시 FBI는 이 인물을 요시찰, 테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은 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정보기관들 또는 수사기관들과 공유하는 데는 좀 미흡했고요. 또 이후에 일상적인 밀착 감시에서도 좀 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요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간략하게 조금 더 붙이죠. 그 윤
네.
기자가 지금 그 테러 감시 그 대상에 일단 그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미 연방 수사국 FBI의 그 테러 감시 대상은 대충 그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단계가 가장 요주 인물이죠. 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네.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네.
여기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런 그 테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요 단계에 올려놓고요. 두 번째 단계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이번 그 용의자가 마지막 단계인 감시 수준으로서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 여기는 무려 75만 명이
네.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FBI는 세 차례 대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특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자, 오늘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사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미국 소식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장의 테러 사건에 관한 그 후속 기사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연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